안녕하십니까. 오광일 형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제목을 정하는데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한국에서 성경대로 믿으면 고생이다. 이런 제목으로 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생이다라는 단어를 보면 긍정적인 단어는 아니죠. 어떤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저에게는 참 이 고생이라는 단어가 유의미했습니다. 우리가 군대에 가면 그제서야 부모님의 사랑을 배우잖아요. 또 해외에 나가보면은 야 우리나라가 정말 좋구나 라고 배우는 것처럼 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으니까 고생이구나. 그런데 성경대로 믿으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지난 시간 동안 이제 느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좀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20대 초반까지는 그냥 기존의 어떤 장로교회 이렇게 다니고 있다가 20대 후반에 킹제임스 성경을 만나게 되고 지금까지 성경신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만났고 이제 지금은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가 된 입장입니다. 이 10여 년의 시간을 이 독립침례 교회 안에서 또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성경신자로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 시간에 그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 2세대들에게 주어진 과제들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들을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두에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한국교회는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에 좀 아무것도 없던 칠흑 같은 그 조선 땅에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보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정말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복을 부어주셔서 이 대한민국에 복을 부어주셔서 급속도로 이 기독교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대형 교회들이 생기고 대형 교단들이 이렇게 생겨나서 전 세계 유례 없는 기독교의 성장을 보인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또 한국인들의 특유의 종교심, 열정 이런 것들이 더 접목이 돼서 분명히 우리가 전쟁 이후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기독교 신앙이 그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회복하는데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급격하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그런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 한국교회 안에 나타났는데요. 대표적으로 바로 기복신앙과 기독교 종교심이 뭔가 혼합이 된 이런 특이한 형태의 기독교 문화들이 한국교회에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일천번제, 헌금을 천번이나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또 특별 새벽기도, 알지 못한 언어로 방언기도 해야만이 기도응답이 되는 거다. 그게 성령받은 증거다. 등등등. 이런 부류의 믿음을 가진 분들이 대다수고 거기에 좀 더 나가서 성경을 알고자 해서 성경을 파고들면 꼭 어디에 빠져요?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것이 이제 20세기 한국교회의 명암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전에 이 땅에 킹제임스 성경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킹제임스 성경이 이 땅에 들어왔을 그 당시 90년대라고 볼 수 있겠죠. 1990년대요. 전후로 해서. 그 당시 한국교회 상황 어땠냐. 대형 교회들, 대형 교단들, 뭐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이런 교단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좌우하고 뭔가 판단해주고 그런 게 굉장히 강했던 시기였습니다. 또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성경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 교회에 와서 아마 가지셨을 겁니다. 보통의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판단해보고 분별하고 해서 아, 이 성경을 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볼 적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기존의 대형 교단들이 이 성경 봐야 됩니다라고 그냥 전달하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 입장에서는 성경을 선택한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한 거죠. 또 그 시기에 90년대 그 왔다가 그 중반 2000년대까지 해서 경배와 찬양, 은사주의 집회들, 방언과 신유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를 다 뒤덮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우리 1세대 목사님을 비롯한 1세대 믿음의 선배들이 외쳤어요. 어떻게 외치셨을까?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존해 주신 성경이 있습니다. 없음이 없는 성경, 바로 그 성경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보급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성경을 번역하려면 구약과 신약이 있어야 되는데 구약의 본문은 우리 킹제임 성경은 전통 마소라 본문, 벤카이 마소라 본문이라 부르는 이 전통 마소라 본문을 가지고 구약을 만들었고 신약의 본문은 공인 본문,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부르는 근 1900년 가까이 이 신약 교회들이 썼던 이 공인 본문을 가지고 또 다수의 본문에서 나왔다고 해서 다수 본문이라 부르고 다수 사본에서 나왔다고 해서요. 또 보편적으로 널리 쓰였다고 해서 보편적인 본문이라 부르고 또 이 카톨릭과는 대비된다고 해서 비잔틴 동방 본문이라 부르고 종교개혁자들이 사용했다 해서 말하는 종교개혁 본문인 이 신약의 본문 이렇게 훌륭하고 온전히 보존된 구약과 신약을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400년 가까이 온 세상을 이 성경이 복음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보급한다면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마 반응은 되게 싸늘했을 겁니다. 자신의 입장과 다르면 배타적인 한국인의 정서가 아마 그 주된 영향을 미쳤을 거고 또 대형 교단들이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뭐 수용하거나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또 여러분도 알다시피 무슨 보존학회라는 그 단체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입으로 킹제임스 성경을 봐야 됩니다라고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참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 모든 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 1세대의 믿음의 선배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존해 주신 성경을 반드시 우리말로 번역해서 보급해야 되겠다라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안 된다. 뭔가 강한 어떤 압박감, 강한 선한 동기 이걸 가지고 묵묵하게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킹제임스 훈정의 성경이 2000년 8월 9일에 초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0여 년 시간이 지나서 2011년 9월 1일에 400주년 기념판, 네 번째 판이거든요. 요 얘기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판이 나오게 되고 이제 또 10여 년 시간이 지나서 2021년 5월 2일에 마제스티 에디션 다섯 번째 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두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이 1세대 킹제임스 성경 신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인내를 가지고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만들어낸 결과물이 우리 두 손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그냥 개혁성경 보고 구원받고 성화하는데 크게 문제를 삼지 않으면 괜찮거든요.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지내도 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 독자들에게 드리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킹제임스 훈정의 성경을 출간하면서 독자들에게 드리는 글, 글의 일부분을 인용을 해서 적어놨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며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행위와 무관하게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서 살게 된다고 믿을 터인데 사실 이 같은 믿음의 근거는 단 하나, 즉 기록된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밖에 이 믿음의 근거를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이 기록된 말씀, 곧 성경이야말로 우리의 영과 육에 속한 모든 활동의 표준 척도이며 따라서 이런 표준 척도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답이 되셨습니까? 우리 믿음의 근간인 성경 말씀은 표준 척도이기 때문에 그 표준 척도가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거나 뭔가 오류가 있거나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완전하고 온전하게 보존된 하나님께서 1611년에 만들어주신 이 성경을 우리말로 보급하는 일에 끝까지 인내로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현재에도 서점에 가보면 성경이란 이름으로 수많은 책들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또 그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고양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가기도 하고 반대로 믿음이 쇠퇴하고 삶이 피폐해지게 되기도 합니다. 한국교회는 참 유난히 이 성경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성경을 가지고 수많은 사이비와 이단들이 다 등장을 했습니다. 또한 성경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데 빠지는 거에 염려가 된 대다수의 교회들은 이제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돌리는 거예요. 은사주의 집회, 기복신앙, 샤머니즘, 알지 못한 언어로 방언하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말씀도 없고 그런 행위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러니 종교인, 기독교라는 명찰만 받은 명찰을 찬 종교인들이 이 세상에 많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제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성경을 오역해서 만들어낸 비진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 34, 35절을 가지고 그 유명한 신천지가 이렇게 주장하죠. 모든 성경이 비위로 기록되었다고. 또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0절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사이비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26절 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5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문제들은 사실 바른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을 한 번만 읽어보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들인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있어 왔었죠. 그런데 30여 년 전에 이 성경이 들어왔고 지금 우리 손에 있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복을 주셔서 마치 곰팡이가 햇빛을 받으면 다 사라지는 것처럼 바른 성경 말씀이 들어갔을 때 이러한 비진리들, 사람을 정말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이 비진리들에서 건져내는 일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사이비 이단 교리들이 자주 인용하는 구절들이요, 킹잼 성경으로 읽어보면 전혀 그들의 주장을 근거로 뒷받침을 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방언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고 어쩌면 우리 킹제임 성경을 쓰는 독립침례교회에서 외쳤을 겁니다. 또 기복주의적 신앙관, 은사주의 집회 이런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외치는 것도 어쩌면 이 킹제임 성경을 쓰는 독립교회에서만이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그래도 이 외침과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과거와 같이 맹목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그런 것들은 많이 줄어들어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축복해 주시고 이 한국 땅에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보급되었을 때 함께 역사해 주신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 역시도 그런 수혜를 받은 수혜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이제 지금부터 제 얘기를 조금 잠깐 드릴 텐데요.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못했다는 얘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는 그냥 노는 곳, 또 내 마음을 위로받는 곳, 또 조금 어려우면 기도 좀 했다가 조금 잘 나간다 싶으면 그냥 내 생각대로 살고 뭐 그런 그 정도의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만 찾아가는 그런 단순한 곳이었어요. 성경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성경을 읽어봤지만 부분적으로 아는 시간들이 많았죠.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 올라갔고 세상의 문화들을 접하게 되고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너무 열정적인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도 바르게 살아가고 어쩌면 저보다 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다는 저보다 더 도덕적으로 잘 살아가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제 자신의 기독교적인 믿음이 무엇인가 이런 회의적인 생각들도 가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시절부터 그 20대 초반까지 마음속에 계속 짓눌렸던 질문이 있는데요. 그 뭐였냐면은 우습게도 구원이었습니다. 도대체 구원이 정확히 뭐냐?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면 구원받는 거라고 교회에서 가르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 신념을 하나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냐?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모태신앙들의 특징은 교회에서는 교회 오빠, 교회 형제, 교회 아들이거든요. 겉으로 보면 너무 바른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제 내면을 보면 너무 더러웠어요. 마치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고민들을 교회에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문화가 너무 저질이에요. 이제 이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너무 계급화되어 있고 너무 보여주기식이 많고 통성기도 해야 된다, 방언기도 해야 된다, 이거의 성령받은 증거다라고 가르치지만 정작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성도들끼리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교회 주보에 헌금 명단에 누가 올라왔는지 카운팅하고 있고 정말 이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염증을 느껴서 20대 초반에는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는 있었는데 도저히 교회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빛이 나타났어요. 제 아내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통해서 킹제임 성경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킹제임 성경을 가지고 천천히 앞에서부터 끝까지 정말 몇 번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구원의 문제들, 성화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의 구절들을 정말 몇 번을 읽고 쓰고 개역 성경과 비교해보고 해서 무릎을 몇 번이나 친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뿐 아니라 이제 방송을 통해서 보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기독교 신앙을 뭐 10년, 20년, 30년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50년, 60년 하시잖아요. 근데 방황할 때가 있거든요. 밍숭밍숭하다. 이게 믿음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신앙의 방황의 가장 큰 원인은 제가 성경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더라고요. 한번 이 말을 제가 드렸던 말씀을 한번 잘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성경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믿고 있는가?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무릎을 쳤던 몇 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개역성경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역성경에서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요, 저를 정말 몇 년을 괴롭힌 구절인지 모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한대요. 구원의 단계가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몇 단계까지 가야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인가? 그런데 너무 허무하게도, 너무 웃기게도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가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구원에 이르는 스텝, 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갓 태어난 아기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갓 태어난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모르면 괴롭지만 알고 나면 가슴이 시원하고 통쾌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가보면 개역성경에는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받은 것은, 우리가 헛된 행실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조상이 물려준 거래요. 다른 현대 역본에서는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라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행실을 하는 것은 유전자가 조상에게 물려받아서 해결을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 무시무지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동일한 구절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어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아름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사람이 헛된 행실을 하는 것은 유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전통으로, 각 나라마다 문화권마다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통으로 물려받은 행실들을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말씀은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밖에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킹제임 성경을 쓰면서 독립신대교회에서 느꼈던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좋은 점도 있고 또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정리하면서 좋은 점을 많이 적으면 좋겠는데 사실 많이 못 적겠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점하고 정말 자부할 만한 점은 무엇이냐면은, 한국의 독립신대교회들 장점 중에 가장 1순위는 성경대로 믿고 따르려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보통의 크리스찬들의 믿음은 사실 자기 중심의 믿음이 강해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 내 기도 응답이 되는 거, 여기에 이제 초점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과거에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제 인생을 살아라라고 하셨을 때 단순히 우리의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성경을 주셨을까요? 네,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 보통의 크리스찬들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 응답을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할 것을 저희들에게,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알려면 딴 거 없습니다. 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을 들고 읽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간구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그 뜻에 우리가 부합하고 성경대로 믿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독립침례교회 안에는 바로 그렇게 추구하는 성도들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점으로 주신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 이제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삶은 세상과 분리이지만 고립이나 영적 우월감이 아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제목을 달았는데요.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성도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과 분리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잘 분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분별과 판단의 잣대를 누구에게 돼야 되겠어요? 자기 자신에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성화되지 않는, 너무 쉽게 얼굽에는 죄들에 하나님께 자백하면서 내 자신에게 돼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한 경우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이 믿음 생활할 때 성도님들 가운데 속도의 차이가 있어요. 성장하는 속도의 차이가 있죠. 그거는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 그러니까 성장의 속도가 느려서 이해하는 부분이 좀 연약해서 좀 느리게 나타나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거는 권면하고 온유하게 설명하고 하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있죠. 다른 것을 틀렸다고 하면서 가르치고 정죄하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다른 독립침례교회를 다녔었는데 교회를 처음 방문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만난 어떤 분이, 저도 그날 처음 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저에게 던진 첫 마디가 뭐였냐면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마치 어떤 기분이었냐면은 수능 시험을 보고 나왔는데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처음 만난 사람이 시험 점수 몇 점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이 독립침례교회 안에 이제 이렇게 영적 우월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또 이제 조금 지나니까 구령 모임이나 뭐 수요 예배 이런 거 빠지면 안 된다. 안 된대요. 주말에 영화 보면 안 된다. 또 남자 여자, 저희는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앉으면 안 된다.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거룩한 건지 고립된 건지 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진리는 분명히 자유함을 주는 것인데 독립침례교회 안에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이걸 좋은 의미로 생각하면 세상과 구분된 믿음의 삶을 사는 걸 목표로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좀 부정적으로 본다면은 킹제임 성경을 먼저 좀 알았다라고 하는 그 일부 성도님들 가운데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들만의 선을 딱 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을 지키지 못하면 죄책감이 들게 만드는, 심지어는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신앙의 방황을 하다가 정말 킹제임 성경을 만나고 너무 기뻐서 만날 때마다 여기저기 만나서 질문도 하고 경건서적도 읽고 막 빌려보고 이랬는데 하루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 질문 패턴을 알겠다고 하면서 그런데 아기가 달리려고 하면은 징그럽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나서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회를 오히려 세우는 일보다는 교회를 세우는 데 장애물이 되는 그런 우리가 고쳐야 될 그런 지점들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무거운 얘기입니다. 이 독립교회 안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분열이 되어 있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킹제임 성경을 사랑하지만 재창조를 믿지 않으면 분리해요. 킹제임 성경을 사랑하지만 평평직을 믿지 않으면 또 분리해요. 킹제임 성경을 믿고 사랑하지만 정치관이 다르면 또 분리해요. 최근에는 킹제임 성경을 사랑하지만 흠정욕을 보냐, 근본욕을 보냐, 표준역을 보냐에 따라서 또 분리를 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은사주의에 쩌들어 있는 무지몽매한 그 90년대, 2000년대에 이 한국교회에 킹제임스 성경을 주신 이유를 정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가. 참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근본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와 관련이 있어서. 킹제임스 성경이 2000년도에 초판이 나오고 나서 2011년도 9월 1일에 400주년 기념판이 나오게 됩니다. 네 번째 판이죠. 근데 그 시점에 제가 다녔던 그 교회에서 성경을 새로 다시 번역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되게 의아했어요.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너무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성경을 다시 처음부터 번역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유를 대셨습니다. 이 판이 번역판이 너무 자주 바뀌어가지고 목회가 되지 않는다. 예배가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번역한 주 번역자를 인신공격하는 말들을 막 하더라고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대 입장에 있었는데 사실 저 혼자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님, 제가 이 성경을 만나기까지 정말 수많은 시간이 걸려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보고 있으면서 너무 기쁘게 생활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번역한다고요? 지금 이 사판이 조금 있으면 400주년 기념판이 나오기까지도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걸 다시 한다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교회가 그곳에 물질과 시간을 써야 되는 건가요? 또 주 번역자에 대해서 저는 그분의 이름도 이제 성경에서만 봤지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인신공격을 하시죠? 그런데 이런 대화들이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안타깝게도 6개월 내지 8개월이 지나서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났죠. 최근에 그 분들이 이제 근본역이란 이름으로 성경을 내셨더라고요. 저는 포도음료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와인을 포도음료라고 무조건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혼돈과 분열을 가져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킹제임스 근본역을 내셨는데 내기 전과 후에 믿음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이 성경을 내고 이를 추진한 동기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제 표준역 이슈도 좀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무슨 보존학회 출신의 어떤 분이 이제 킹제임스 표준역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또 내놨습니다. 이 표준역은 제가 보기엔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점을요. 첫 번째는 킹제임스 판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중연관 부분입니다.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옥스퍼드판이냐 캠브리지판이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는 바는 어떤 건을 쓰든 전혀 문제가 없다. 우리의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표준역 번역자가 직접 만든 걸로 번역하는 게 가장 우수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일단 대화가 안 되죠. 또 그리고 이중연관 부분도 저희는 우리 성경신자들은 자필 원본과 같은 영감을 번역분에 주신 건 아니다. 영감이 보존된 것이지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분들은 여러 얘기를 하지만 종합해보면 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 자필 원본과 같은 위상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and나 his, her 이런 거 번역할 때 전혀 한국말을 보고 읽는 독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번역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대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법률 용어로 기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망이라는 의미가 거짓을 말하거나 진실을 숨김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또 이분들로 인해서 또 독립침례교회 안에 또 새로운 분열이 생기게 된 거죠. 이런저런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30년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30년을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현재의 상황을 보면 참 어둡고 좀 어려운 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후반부에는 우리 사회의 종교의 어떤 현황과 우리가 함께 어떤 일에 집중하면 좋겠는지 그런 제안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 한국 갤럽에서 종교 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우리가 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MZ세대들, 밀레니엄 세대들하고 Z세대라고 부르는 지금의 이제 20, 30대를 MZ세대라고 하잖아요. 이 청년층의 종교의 비율, 그러니까 종교를 가졌다라는 사람들의 비율이 20대는 22%, 30대는 30%로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뭐 기독교든 불교든 뭐 카톨릭이든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도표를 보시면 그러면 이제 비종교인들,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 이 개신교,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고 봤더니 2004년에는 호감도가 12%였는데 2021년에는 6%로 뚝 떨어졌습니다. 네, 도표를 보시면 가장 낮았는데 더 낮아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비종교인들이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20대에는 64%, 30대는 53%가 그냥 관심이 없대요. 종교? 관심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기 먹고 사는 거, 생존, 미래 먹거리,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고 주식 투자하고 이런 거는 관심이 있지만 당장 자기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30대 애들은 관심이 없다는 이유뿐 아니라 종교에 너무 질렸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럼 왜 관심이 없냐고 물어보니까 20대는 70%, 30대는 63%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어떤 종교든. 이만큼 이 기독교를 포함한 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 비종교인들의 시선이 매우 따갑고 특히 젊은 층들의 시선은 네, 살얼음 발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희망적인 거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읽는 비율은 그래도 개신교도들이 42%로 계속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나마 희망의 불씨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바른 성경이 보급이 되면 반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제목을 한국에서 성경대로 믿으면 고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한국에서 성경대로 믿으면 1번 외롭고 심할 땐 왕따 당한다. 2번 가족이랑 다른 교회를 다닌다. 3번 남들은 알지 못하는 참 기쁨이 있다. 4번 진리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 5번 믿음 생활이 힘들긴 하지만 소망이 있다. 정답이 몇 번일까요? 정답은 1번에서 5번 다입니다. 한국에서 성경대로 믿으면 외로워요. 심할 땐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 성경대로 믿으면 가족이랑 다른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한국에서 성경대로 믿으면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데 참 기쁨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경대로 믿으면 진리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성경대로 믿으면 믿음 생활이 인간적으로 힘들긴 있지만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는 이 다음 세대를 저를 포함한 이제 우리 이렇게 어린아이들까지에게 이 성경의 가치와 중요함 이런 것들을 함께 전달하고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그런 미션을 함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사기 2장 7절과 10절의 말씀을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 곧 주께서 이스라엘 위해 행하신 그분의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더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가 미션을 완수하죠. 다 정복하고 열두 지파에게 분배하는 그 일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일했던 1세대 장로들이 있을 때 그 밑에 세대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위해 행하신 그분의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은 살아있는 날 동안 주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조상들이 다 죽고 나서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그분께서 이스라엘 위해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10절의 말씀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7절의 말씀에 주목해서 주께서 이 한국 땅에서 킹잼 성경을 가지고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1세대 분들이 행하신 일들. 성경을 번역했고 성경에 근거한 여러 책자들, 미디어 자료들을 만들어서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본대로 주님을 섬기는데 저를 비롯한 다음 세대들이 이제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진리 전쟁에 준비된 강한 용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려면 킹제임 성경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킹제임 성경을 공격하는 내부나 외부의 공격이 있을 때 파고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의 공격자들의 주로 쓰는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을 쓰냐면 우리는 이 킹제임 성경은 없음이 없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존해 주신 성경입니다라고 외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반박하냐면 없음이 없는 성경이라고요. 없음이 있는 게 더 정확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더 공신력 있고 권위가 있는 사본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없음이라고 해놓고 저 밑에 각주, 나나주에다가 적어준 겁니다. 모든 사본과 번역 성경에 완벽이나 완전이란 말을 들이대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공격을 해요. 여러분, 더 공신력 있고 권위가 있는 사본이라고 말해버리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럴 때 그 사람의 말 속에 숨어있는 악한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더 공신력 있고 권위가 있는 사본이라는 거는 결국에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 알렉산더의 사본 이런 거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지금 금요모임 시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공격이 있을 때 우리가 온유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학습하고 연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대신 무례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과 8절에는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며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이 여호수아가 해주었던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세대에도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한국에서 성경대로 믿고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 외롭고 힘들다고 했잖아요. 근데 필요한 건 뭐라고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대로 믿고 이 성경을 한국말 쓰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일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이 용기는 우리 1세대들이 너무 잘 보여줬어요. 우리 2세대들, 3세대들이 그 용기를 본받아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됩니다. 더 성경을 파고들고 강한 영적인 군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8절에 오직 너희가 이날까지 행한 것 같이 주 너희 하나님을 굳게 붙들라. 외롭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시험의 시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거는 주 너희 나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을 굳게 붙들면서 앞으로 계속 이 성경, 킹잼 성경을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에게 함께 전달하고 보급하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